XSFM입니다. SRSR
책을 듣는 시간, 윤소라의 오디오북 소라 소리. 첫 번째 시즌의 마지막 작품은 왕웨이련의 걸림돌입니다. 스테판 추바이크의 모르는 여인으로부터의 편지부터 마루야마 겐지의 달에 울다, 움베르토 에코의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 박완서의 나의 가장 나종진이인 것, 고 황현산 선생이 번역한 어린 왕자, 그리고 금강경에 이르기까지 2015년 6월부터 지난 3년 6개월간 소라소리를 사랑해주신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책을 듣는 시간, 윤소라의 오디오북 소라소리. 저는 이 프로그램을 그간 만들어온 XSFM의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처음에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소셜을 통해서 소라소리 마지막 회 공개방송 광고가 나갔을 때 아쉬워하셨던 분들은 청취자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윤소라 성우, 저, 그리고 소라소리의 유현상 PD 등 우리 방송을 만들어온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디오북 소라소리는 끝나지 않고요.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난주에 왕웨이렌의 소금이 자라는 소리를 듣다 마지막 회를 녹음을 하고, 늘 그렇듯이 XSFM 스튜디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문득 윤소라 성우가 사진을 찍자는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럴 일이 또 있겠느냐라면서요. 공개방송을 한참 준비를 하느라고 정신도 없었고 마지막 회라는 걸 알고 그간 달려왔는데도 갑자기 문득 세상이 멈추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매주 이 일을 한 지 3년 반이 넘었구나. 이제 같이는 못하는구나. 사진을 찍고 나니까 이분이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늘 그냥 매주 스튜디오에 오셔서 커피 내놔, 떡볶이 내놔, 우리 개 이쁘지 하다가 혼자 녹음실에 들어가서 책 읽고 가는 아는 분이었다가, 전 세계 한국어 청취자들에게 가장 유려한 책 읽기가 무엇인지 쉬지 않고 보여준 인물로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소개합니다. 저희 XSFM은 물러나지만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오디오북 소라소리의 주인공 성우 윤소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윤소라입니다.
아이돌 되셨어요? 피켓 되셨어요? 피켓 들어주세요.
네, 예.
네, 시즌2 기다립니다. 피켓
기분이
나왔어요.
좀 이상하네요. 사실은 오늘까지 오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늘 하던 일이었고 또 앞으로도 또 할 거였고 할 마음이고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별 없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뵈니까 되게 울컥하고요. 앞서서 우리 UMC가 하던 말 중에 뭐 떡볶이 얘기, 강아지 얘기, 아, 나한테 그래도 꽤 애정이 있었구나, 그런 걸 다 기억하다니. 네.
몇 번을 들었는데요.
가까운데 그 김밥하고 떡볶이가 굉장히 맛있어서 녹음하러 가는 시간이 늘 좀 출출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거 사내라고 그래서 먹고 이제 녹음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감사하고요. 하여튼 소라소리를 듣다가 뭐 주무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러시는데 저 사실 정말 주무시라고 만든 거예요.
맞아요.
예, 처음에 그래서 제목을 밤과 누나 사이 어때? 진짜.
제가 극구 반대했어요.
누나 목소리 듣다가 자, 뭐 이런 마음이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 어쨌든 정말 잘 읽는 책을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시작을 했던 거고 운 좋게 XSFM이랑 함께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 좋은 작품들을 보여드릴 수 있었고요. 오늘 마지막 작품은 사실 살짝 지루할 수도 있어요. 어쩌 고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작품을 골랐는데 그래도 졸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본 플레이가 아니고 그냥 지금이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물어보기 힘든 질문이 있어서 제가 성우님한테 그 질문 하나만 드리고 저는 빠지겠습니다. 100회 공개방송 때 살짝 그런 말씀 드리긴 드렸는데 여기 계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지구상 어디든 계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오랫동안 써오셨다면 어떠한 문화 콘텐츠에서였는지 기억이 안 날지라도 윤설아의 목소리가 머릿속 어딘가에 남아있습니다. 그게 드라마, 영화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지요. 그동안 그렇게 화려했던 커리어이다가 3년 6개월 동안 소라 소리나 하셨는데 그 사이에 성우 윤설아의 삶과 커리어는 어떻게 바뀌었나?
제가 그냥 성우로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랑 좀 이렇게 가까우신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기회가 좀 몇 번 있었으니까 그런 것하고 여전히 어떤 성우로서의 그 입지, 성우라는 어떤 그 직업적인 어떤 뭐 성취감 그런 것들은 점점 할 일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은 굉장히 이제 좁아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은 역시 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오디오북도 있고 이쪽을 계속 갈고 닦고 길을 마구 제가 뚫어야 되겠다 뭐 이런 의무감, 책임감 뭐 이런 걸 좀 갖게 됐다면 됐을까요? 네.
사실은 좀 어느 정도 뭐 엄청 친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1, 2주일에 몇십 분씩은 좀 서로에게 가족 같은 존재였다고 꼭 사장이 그런 소리 하죠.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예. 사람들도 많이 많이 만났고 제가 아까 뭐 시작 때 말씀드린 사진 찍을 때 살짝 울컥했다 도 있지만 윤설아 선배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눴을 때는 둘 다 이거 진행하는 동안 가장 친했던 가족을 떠나보냈죠.
네. 네. 초코.
네. 네. 초코가 좀 나중에 갔는데 네. 네. 이쪽 아이들이 좀 먼저 떠났고 그때 그냥 왜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일을 겪은 분이 지금 뭐 우리 사무실로 온다 그랬을 때 아 문 열면 어떻게 해야지 웃어야지 뭐 이렇게 긴장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웃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아 윤설아 선배님 지금 들어온다고 웃으면서 문을 딱 열었는데 그 퍽 하더니 저한테 와서 안기시는 거예요.
나 바보같이 안겨서 막 울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집 친구가 한참 이제 항암하고 있을 때였어가지고 와 참 일이란 우리한테 뭘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녹음받고 믹싱하고 하던 기억이 나요. 참 그 감정을 억누를 땐 억누르고 살릴 땐 살려나가면서 컨텐츠로 업을 삼는 거 행복이구나 꽤나 그런 것도 소라소리를 통해 배운 귀중한 경험입니다. 아주 많은 경험들 가운데서요. 정식으로 189번째 빨리 다 오세요. 189번째 오디오북 소라소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주에는 피아니스트 정수진 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일 때문에 나는 매주 한 번씩 광저우와 선전을 오가야 한다. 광저우에서 편집을 마친 원고 데이터를 선전의 인쇄소에 직접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 출판사의 불문율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선전 쪽의 설비가 국내 최고여도 디테일한 부분은 역시 내가 가서 점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진의 색깔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텍스트에 오타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기계 옆에부터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한다. 팀장은 나보다 몇 살 어린 젊은 친구이기 때문에 내게 조금 미안해했다. 그래서 교통비 외에 매달 500위안씩 더 보너스를 지급해 주었다. 하지만 나는 정말 그 몇 푼 안 되는 보너스에는 관심이 없었다. 누가 그런 푼돈 때문에 매달 몇 번씩 먼 길을 오가는 수고를 자청하겠는가. 나는 나대로 생각이 있었다. 나는 낭만주의자로서 천편일률적인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길에서 조금이나마 신선한 일과 마주칠 수 있기를, 그래서 내 삶이 덜 피폐해지기를 바랐다. 오늘도 선전에 가야 했다. 내가 광저우 동부역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오후 4시 반이었기 때문에 꽤 늦게 인쇄소에 도착할 것 같았다. 괜히 식사 대접으로 그쪽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기가 싫어 햄버거 하나를 사서 우물대며 걸었다. 이어서 매표기에서 표를 샀는데 5시 반 기차였다. 상관없었다. 매번 나는 표에 적힌 시간을 무시하고 가장 빨리 오는 기차를 미리 타곤 했으며 또 매번 운 좋게 자리를 얻곤 했다. 이번에는 5시 기차를 미리 탔다. 기차에 오른 뒤 나는 연달아 여러 칸의 객차를 통과해 걸었다. 빈자리가 안 보였다. 식당 칸에 자리까지 꽉 차 있었다. 나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맙소사, 선전까지 서서 가야 하는 건가? 나는 계속 객차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빈자리가 있는지 살폈다.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믿기 힘들게도 마지막 객차의 맨 마지막 줄에서 빈자리 하나를 발견했다. 알다시피 객차의 한쪽은 세 칸짜리 좌석이고 다른 한쪽은 두 칸짜리 좌석이다. 그 빈자리는 두 칸짜리 좌석의 창가 쪽 자리였다. 그 옆자리, 다시 말해 복도 쪽 자리에는 백발의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나는 앞으로 다가가 물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혹시 옆에 앉을 사람이 있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젓고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안쪽으로 기울였다. 앉아도 된다는 표시였다. 나는 기뻐서 얼른 고맙다고 한 뒤 할머니 앞쪽으로 비집고 들어갔다. 자리에 앉고 나서도 진심 어린 표정으로 그녀를 보며 또 고맙다고 했다. 이때 나는 비로소 그녀가 눈이 움푹 꺼지고 약간 흐린 눈동자가 연갈색인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외국인이었던 것이다. 좀 전까지 나는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아마도 노쇠는 죽음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본질을 도드라져 보이게 하지만 인종 간의 차이는 무화시키는 것 같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각가지 구분은 결국 우습고 궁색하기 마련이다. 젊은이는 선전에 가나? 나는 문득 표준어 한마디를 들었다. 세월이 켜켜이 내려앉은 우아하고 쉰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보았다. 그 말을 할머니가 했는지 확인하려고 했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눈꺼풀은 조금 늘어졌지만 연갈색의 눈은 여전히 총기가 가득했다. 네, 선전에 갑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감탄하여 말했다. 중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나는 중국인이니까.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다. 연두색 긴 치마를 입고 있던 그녀는 손을 뻗어 무릎 위에 주름을 판판하게 폈다. 아, 러시아족이신가 보죠? 나는 넘겨짚어 물었다. 속으로 조금 흥분이 되었다. 드디어 무료한 여정 중에 흥미로운 사람을 만난 것이다. 아니, 난 상하이에서 태어났어. 그러고 보니 그녀의 말에는 상하이 사투리가 섞여 있었다. 나는 속으로 머리를 굴렸다. 상하이는 한때 각국의 조계가 있었으니 혹시 식민주의자들의 후손이 아닐까?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런 추측을 입에 담고 싶진 않았다. 외국인이 넘쳐났던 상하이의 그 기이하고 다채로웠던 시대가 떠오르자 다소 불쾌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불쾌감은 있는 듯 없는 듯 안개처럼 희미했다. 나는 원래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서툴러서 잠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나는 정말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은근히 초조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중국에 대한 감정이 남다르시겠네요. 나는 겨우 재미없는 한마디를 쥐어짜냈다. 그뿐이겠어. 지금까지 꼬박 75년을 중국에서 살았는데. 말할 때 그녀의 얇은 입술에 쪼글쪼글 주름이 갔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매우 분명해서 한마디 한마디에 그녀의 결심이 깃든 듯 사람의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내가 상상한 친할머니와 정확히 일치했다. 만약 내 할머니가 살아있다면 그녀와 똑같이 말해줄 수 있기를. 확고한 어조로 내게 삶의 지혜를 주입시켜 줄 수 있기를 바랐었다. 할머니는 제 친할머니와 연세가 같으세요. 제 친할아버지보다는 한 살 어리시고요. 나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아, 그래? 두 분은 선전에 사시나? 그녀가 관심을 보여 나는 무척 기뻤다. 하지만 불쌍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각나 다시 기분이 울적해졌다. 선전에 안 계세요? 중국에도 안 계시죠? 나는 잠깐 시치미를 떼다가 손으로 위를 가리켰다. 두 분 다 하늘에 계세요. 주님의 가호가 있기를. 그녀는 자신에게 들려주려는 듯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두 손이 서로 꼭 쥐어졌다가 풀어지고 다시 꼭 쥐어졌다. 마치 가장 좋은 위치를 찾고 있는 듯했다. 자랑스러운 모습에 감동한 나는 참지 못하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본 적이 없어요. 두 분 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죠.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생각하곤 해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불쌍한 아이 같으니 보아하니 우리는 동병상련이로군.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부드러운 그 눈빛이 나를 쓰다듬어 주는 듯했다. 그러면 할머니도 그래, 나도 조부모님을 뵌 적이 없어. 두 분도 하늘에 계시지. 오스트리아의 하늘에. 아, 고향이 오스트리아시군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야.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음악가셨지. 한 분은 첼로를, 한 분은 바이올린을 연주하셨어. 두 분은 운이 좋으셨지. 1937년에 폐렴에 걸려 돌아가셨거든. 왜 운이 좋으셨다는 거죠?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1937년은 1938년의 전해였거든. 그녀는 어깨를 으쓱였다. 아,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나요? 맞아. 하지만 나치의 유대인 학파계는 1938년부터 노골화됐지. 그들은 우리의 집 창문을 다 부수고 노략질과 살인, 방화를 저지르기 시작했어. 그들은 이미 인간성을 잃었고 인간의 정상적인 이성과 미적 감성을 잃었지. 거리에 가득한 깨진 유리 조각을 앞에 두고 아름다운 제목까지 지었어. 수정의 밤이라고 말이야. 나는 그제야 할머니가 유대인인 것을 알았다. 마음속에서 더 많은 호감과 호기심에 솟구쳤지만 그녀의 말투에 깃든 자제심과 평온함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그녀는 성토를 하고 있는데도 마치 일상 다반사를 이야기하듯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다. 죄송해요. 나는 우물우물 말했다. 나도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랐다. 아마도 그녀에게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는 안 됐다고 생각한 것 같다. 얘야, 설마 폐렴으로 죽는 게 아우슈비츠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겠지? 그녀는 쪼글쪼글한 입술에 은은히 미소를 머금은 채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감히 그녀를 마주보지 못했다. 마치 발가벗겨진 채 냉동 창고에 버려진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팔뚝에 오돌도돌 닭살이 올라왔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렇더라도 죽음은 본질적으로 같기는 하지. 그녀는 또 덧붙였다. 아니요, 같지 않아요. 머릿속이 온통 폐렴과 아우슈비츠로 꽉 차있던 나는 무심코 어떤 어렴풋한 느낌을 말했다. 아우슈비츠는 죽음의 본질까지 달라지겠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녀가 연달아 세 번 맞아라고 말하는데 그 두 글자가 꼭 두 개의 음표처럼 계속 리듬이 바뀌었다. 그런데 갈수록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그녀의 가쁜 숨소리까지 섞여 마치 교향곡 속 바이올린의 무기력한 단식처럼 들렸다. 고맙구나. 그녀는 앞에 자그마한 탁자판 위에 놓인 작은 갈색 가죽 가방을 열고 황금색 회중시계를 꺼냈다. 나는 텔레비전에서 말고 현실에서는 그런 골동품급의 물건을 처음 보았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인지 그것은 몇 군데가 검보라색으로 바뀌었고 표면도 울룩불룩했다. 시간에 지나간 터널 속에서 숱한 시련을 겪은 것이 분명했다. 그분들이 보고 싶니? 그녀가 나를 향해 눈을 깜빡였다. 그 눈빛 속에서 치기어린 교활함이 엿보였다. 물론이죠. 정말 보고 싶어요. 틀림없이 자상한 분들이었을 거예요. 그녀의 두 손이 흔들흔들했다. 피부가 너무 하얘서 안에 혈관이 꼭 전선 같아 보였다. 언제쯤 생화학 기술이 발달하여 이런 노인을 계속 살게 할 수 있을까? 죽음의 예감 앞에서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노인은 무슨 기계 취급을 받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녀의 열 손가락만 봐도 엷은 자주색 매니큐어를 칠해서 마치 예쁜 것을 좋아하는 어린 여학생 같았다. 그 작은 발견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이미 그녀의 운명과 이야기를 알게 된 탓에 그녀의 아주 사소한 일에도 나는 마음이 흔들렸다. 이걸 보렴,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란다. 그녀는 회중시계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박힌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사진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나는 흰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와 안경을 쓴 할머니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행복한 내 식구였다. 키 큰 젊은 남자의 얼굴이 사진 맨 위에 있었는데 렌즈를 응시하지 않고 뭔가를 생각하는 듯 사진 왼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모녀가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여자아이는 원피스를 입고 댕기머리를 한 채 빙그레 웃으며 사진 오른쪽을 보고 있었다. 즐거웠던 일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았다. 엄마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윽하고 밝은 눈과 높은 콧대 그리고 큰 입을 가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렌즈를 마주보고 있었다. 모녀 아래에 아주 어린 남자아이도 있었다. 아주 전형적인 인형처럼 귀여웠는데 자기 아빠처럼 사진 왼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님은 멋있고 할머님은 아름다우시네요. 이 남자아이가 아버님이신가요? 내 물음에 할머니는 말했다. 아니, 아니야. 이 소녀가 우리 엄마란다. 그녀는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다. 우리는 중국 문화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구분하지는 않거든. 말하자면은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라고 해야겠네. 아, 알겠어요. 우리 아빠의 부모님하고는 관계가 없지. 할머니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서 빠져나온 듯 살며시 고개를 저었다. 저는 외할아버지의 외할머니는 뵌 적이 있어요. 하지만 많이 뵙진 못했어요. 두 분 다 홍콩에 계시거든요. 지금까지 세 번 오신 적이 있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완전히 까먹었어요. 엄마가 얘기해 주시니까 어렴풋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였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 차려입고 계셨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보다 훨씬 있어 보였죠. 하지만 엄마는 두 분이 그렇게 풍족한 편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사방에 금덩이가 굴러다니는 홍콩에 사시기는 하지만 아주 어렵게 생계를 꾸려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은 완자 국수집을 차려 먹고 사세요. 할머니도 카레 완자는 드셔보셨죠? 생선살로 만든 작은 완자를 카레 속에 넣어 끓인 거예요. 두 분은 그런 완자를 만든 다음에 국수를 삶아 그 위에 얹는답니다. 작은 가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을 하시죠. 그러니 연세도 점점 많아지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엄마는 두 분에게 고향으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살자고 하셨어요. 이제 여기도 환경이 좋아져서 조금만 노력하면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도 하셨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오면 딸과 외손자도 함께 사니 보살핌도 받을 수 있잖아요. 엄마는 지금 두 분의 유일한 자식이에요. 원래는 밑에 삼촌이 있었는데 열 몇 살 때 흡혈충병 때문에 간이 상해 돌아가셨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홍콩에 갔을 때까지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낳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두 분의 나이든 모습을 보고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내려놓으셨어요. 옛날에 두 분이 무정했던 것을 용서하고 돌아와서 같이 살자는 말을 하기로 결심하셨죠. 그런데 천만 뜻밖에 안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외롭게 홍콩에서 살다가 늙어 죽기를 바라셨어요. 그 조그만 완자 국수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삐 일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딸과 외손자보다도 그게 더 중요한 것처럼 말이에요. 나는 망설임 없이 줄줄이 긴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내 마음속 어디에서 그렇게 강렬한 토로의 욕망이 솟구쳤는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나는 거의 그 말들에 떠밀려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것들은 너무 오래 갇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기회를 틈타 탈출하려는 것 같았다.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말이 많았죠? 나는 그녀를 보면서 개면쩍게 웃었다. 너는 그분들을 뵈러 홍콩에 간 적이 없니?
없어요.
왜지? 초청해 주시지 않았으니까요. 심지어 엄마도 초청해 주신 적이 없어요. 아마 당신들의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너는 그분들을 뵈러 가고 싶지 않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서. 네 말만 들으면 나도 그분들이 다 이해가 가지는 않는구나. 하지만 무척 외로운 분들 같아서 안 됐다는 생각이 드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에는 그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심지어 조금 혐오하기까지 했다. 어머니는 내 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말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가 그리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벌써 머리가 다 세고 등이 굽어 일찌감치 늙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어머니는 이 세상에 대해 아무 희망도 가져본 적이 없었으며 무슨 과분한 욕심 따위는 더더욱 입에 담아본 적이 없었다. 이 점이 나는 가장 마음이 아팠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무감각하게 의무만 다하면서 산다면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어머니가 그렇게 된 것은 그녀가 어렸을 때 홍콩으로 숨어버린 그들에게 큰 책임이 있었다. 그들은 허망한 도시의 꿈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왠지 모르게 나는 할머니에게 이 말들은 하고 싶지 않았다. 이 말들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파묻힌 채 벌써 거의 썩어 문드러져서 이미 다시는 햇빛을 못 보게 되었다. 아마도 내 속을 꿰뚫어 보았는지 할머니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너는 나보다 운이 좋구나. 나는 사진에서 말고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뵌 적이 없거든. 이 세상에 그분들의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단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야. 두 분의 묘지는 어디에 있죠? 그 지역이 전화에 완전히 파괴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할머니는 나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전쟁의 흔적도 사라졌지. 싸움 같은 것은 있어 본 적도 없는 것처럼 세상은 영원히 평화롭고 고요한 것만 같단다. 그녀의 말을 듣고 나는 조금 마음이 쓰라렸다. 그녀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서 역사의 그런 망각을 직접 느끼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그녀의 심정만큼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미 돌아가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이 세상에 약간의 흔적을 남기셨죠. 전해지지 않는 미녀 같은 흔적을요. 하지만 저는 그런 흔적이 없었으면 해요. 그 얼마 안 되는 흔적만으로 수많은 삶의 이야기를 복원하기에 충분하거든요. 할머니가 알고 싶어 하지 않을 이야기들을 말이에요.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마치 마음속 깊이 파묻힌 가시덤불에서 다시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난 듯 했다. 불쌍한 것 같으니 너한테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구나. 이야기는 남들한테 들려줄 땐 재미를 주기도 하지만 막상 그 이야기가 자기한테 일어나면 그리 재미있지만은 않지. 할머니는 고개를 흔들며 한숨을 쉬었다. 입가에 주름이 한데 모여 꼭 긴장한 것처럼 보였다. 어려서부터 많은 일을 겪어서 저는 줄곧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의 이야기를 뛰어넘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남의 이야기는 생각 못하고 늘 자신의 이야기에만 빠져 있었죠. 진실하면서도 잔혹한 이야기에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포기하고 편집자라는 작가에게 봉사하는 직업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말을 하고 나니 나는 한결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그것은 내가 누구에게도 말해본 적이 없는 꿈. 이미 옛날에 좌절하여 누렇게 색이 바랜 꿈이었다. 우리는 정말 같은 운명이로구나. 나도 작가의 꿈을 꾼 적이 있단다. 내가 겪은 고난들을 글로 쓰고 싶었지. 하지만 그 고난들은 모서리가 날카로운 바위 같아서 나는 내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아파했단다. 그것들을 글로 쓰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아팠지. 글쓰기는 모와 같은 줄 아니? 꼭 숫돌과도 같아서 그 바위의 모서리를 갈아 더 날카롭게 할수록 나는 피가 나고 정말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지. 나중에 나는 몇 번이고 내 자신에게 말했지. 생각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말이야. 하지만 너는 알아둬야 해. 생각하지 않는 것은 결코 망각이 아니란다.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저 박물관의 유물처럼 유리장 안에 두고 건드리지 않는 것일 뿐이야. 나는 작가가 못되고 선생님이 됐단다. 너는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거야. 나는 처음에는 국어 교사로 중학생들에게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가르쳤단다. 그러다가 유전 때문인지 내가 언어학습에 뛰어난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혼자 영어를 배워 영문학 대학원을 마치고 대학의 영어 교수가 됐지. 몇 년 뒤에는 같은 유럽어족인 독일어와 프랑스어도 완벽하게 익혔고 아마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독일어를 구사했기 때문인지 독일어를 가장 빨리 배웠지. 겨우 석 달 남짓 100일 만에 배웠으니 대단하지. 그 다음에는 마침내 히브리어도 배웠단다. 우리 유대인의 언어를 말이야. 중국어와 히브리어는 가장 심오하고 오래된 언어라고들 하지. 그렇다면 분명 가장 많은 고난을 기록해온 언어일 거야.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하마터면 눈물을 흘릴 뻔했다. 그런데 이 말을 해주는 걸 까먹었네. 할머니는 입을 가리고 잠깐 웃은 뒤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했다. 나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사였어. 수업도 괜찮았지만 그 애들을 다그친 적이 없고 나처럼 연약한 인간으로 대했거든. 그래서 나와 그 애들은 거짓으로 꾸민 친구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 진실한 친구였지. 나는 수업 시간에 그 어린 친구들을 보면서 늘 어떤 충동을 느꼈단다. 내가 겪은 이야기를 그 애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지. 하지만 나는 용기가 없었어. 그 애들이 뒤에서 저 할머니는 정말 불쌍해 라고 말할까봐 두려웠거든. 나는 그런 동정은 필요 없었어. 정말로 필요 없었어. 그것은 내가 도달하려는 목적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번번이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지. 그 침묵은 나를 뒤덮고 나를 가뒀어. 그래서 나는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는데도 외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지. 수십 년이 그렇게 흘러갔어. 정말 아주 오랜 세월이었지. 이제 나는 벌써 오래전에 이해를 바라지도 이해를 바랄 것도 없게 됐단다. 아마 이것도 하느님의 뜻이겠지? 그녀의 반문은 너무 무거워서 대답할 수가 없었다. 할머니는 단번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조금 피곤한 듯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어쩌면 내 반응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자신의 이야기에 필적할 만한 반응을 말이다. 나는 두렵고 당황스러웠다. 내가 그녀를 실망시킬 게 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언어를 많이 아시니 정말 언어학자라고 해도 되겠네요. 나는 그렇게 평범하기 짝이 없는 말을 했다. 예의상한 말이면서도 실제로는 호기심이 컸다. 왜 그녀가 그렇게 많은 언어를 배웠는지 궁금했다. 단지 재능이 있고 배우는 속도가 빨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일 리가 없었다. 아니, 나는 무슨 언어학자는 아니야. 할머니는 나지막한 어조로 말했다. 더 안정적인 세계를 찾고 있을 뿐이야. 이 말을 듣고 나는 할머니와의 대화가 마침내 어떤 높이에 처음 보는 사람과 짧은 시간에 대화를 나눠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환하게도 순간적으로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곤혹스러워하며 물었다. 언어는 유동적인 것인데 왜 언어에서 안정을 찾으려 하시죠? 언어는 유동적인 것이기는 하지. 하지만 그것은 언어의 가장 표면적인 특징일 뿐이야. 네가 정말로 언어를 이해하게 되면 언어에도 바닥이 있고 거기에 역사의 기억이 침전되어 있음을 알게 될 거야. 그것이 바로 언어의 초안정적인 면이고 나는 거기에 내 영혼을 맡겼지. 할머니는 마치 철학자처럼 말했다. 그러면 할머니는 벌써 영혼을 맡길 때를 찾았으니 정말 행복하시겠네요. 나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아니, 아직 한참 멀었어. 할머니는 힘껏 고개를 흔들었다. 그녀의 넓은 이마 위에서 흰 머리카락 몇 가닥이 놀란 듯 바르르 떨렸다. 그때 열차의 속도가 줄면서 앞쪽 전광판에 붉은색 한자 한 줄이 나타나 둔관역에 도착했음을 알려주었다. 열차가 벌써 40여 분을 달려와 여정의 반을 마친 것이다. 예전에는 그 40분이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지금 나는 열차가 느려지기를, 시간이 천천히 가기를 바랐다. 나는 내게도 할머니에게도 들려줄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했고 동시에 할머니에게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XSFM입니다. S R S R